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남북 분단 이후 70여 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곳이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여기에서 예. 문화재 실태조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있다죠.
예, 최근에 발표된 뉴스인데요. 문화재청이 접경지역, 평화지역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해서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1년 정도 기간을 놓고 네.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첫 번째 조사 지역은 경기 파주에 있는 대성동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26일서부터 조사에 들어가서 29일까지 우선 첫 번째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비무장지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잖아요.
예.
정확히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비무장지대를 사전 찾아보면요.
네.
전쟁이나 분쟁 등으로 휴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네.
상호 간의 협약에 의해서 군사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 지역. 여기를 비무장지대 이렇게 뭐 중립지대라는 말도 쓰는데요.
네.
DMZ 이렇게 또 영어 줄임말로 쓰기도 하죠.
예.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비무장지대가 됐던 라인란트가 비무장지대의 상징처럼 느껴지는데
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비무장지대 하면 주로 한국의 이 DMZ를 많이 가리킵니다.
네.
그만큼 한국 DMZ는 전 세계의 거의 유일한 분쟁의 상징으로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에 예, 군사 분계선이라는 게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북이 각 2km씩을 딱 선을 그어요.
네.
그래서 이 2km 안에는 서로 무장하지 말자.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무기들도 놓지 말고
네.
또 심지어는 군인도 배치하지 말고 이 2km씩은 서로 떨어지자.
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무장지대의 남쪽 경계를 SLL 남방 한계선이라고 하고 북쪽 경계를 NLL이라고 해서
네.
이제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남방 한계선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
유엔군 사령부에서 발급한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유엔군이요.
예,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래로는 또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줄여서 네. 민통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민통선은 일반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민통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나
네.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 안에서 또 남방 한계선 안으로 들어가려면 또 유엔이 발급한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이런 철저한 관리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오랜 세월 그렇게 엄격한 통제하에 있게 된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오히려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여기를 생태학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70여 년간 건드리지 않은 그런 자연환경으로서
네.
굉장히 그 대표적인 그런 곳이 한국의 DMZ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남북이 만일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 최고의 청정 자연유산이 되는
네.
그런 곳이 바로 놀라운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DMZ입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은 한국전쟁과 휴전 이후에 비무장지대가 된 이후에 자연 스스로가 파괴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사례로도 굉장히 놀라워요.
네.
왜냐하면 한국전쟁 당시에 특히나 이 비무장지대 주변으로 얼마나 엄청난 전쟁들이
그러게요.
서로가 한 뼘이라도 더 네.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곳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제 그곳이 70년 동안
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연구가치가 있는 자연환경 유산이기도 합니다.
네, 뭐 사실 자연이 사람 손을 안 타고 70여 년을 보존되는 것 찾기가
힘들죠.
참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여기에
네.
뭐 사냥, 사양노루, 노루, 멧돼지, 고라니 등등 해가지고 대략 야생 동물과 식물,
네.
이렇게 생물종이 그 전체 종 4,873종이 살고 있대요.
네.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생물종의 약 20%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데 특히
예.
멸종 위기종인 식물들이나 또 야생동물들이 더러 발견이 되는 거죠.
뭐 그런 호랑이도 측면에서. 혹시 있나요?
이게 있잖아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네. 근데 전문가들은 호랑이가 있을 확률은 적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양쪽이 완벽하게 철책으로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서부터 이 안에 살고 있었던 호랑이가 아니라면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데 네. 호랑이란 동물이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하는 동물이에요.
네.
이제 한 곳에 딱 머물러 가지고 터잡고 사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뭐 백두대간을 갖다 오르내리면서 살았던 그런 그 생물이라서 요 그러니까 전체로 4km 정도 폭에 그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근데 증언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동물학자인 칼 슈커라고 하는 사람이 네. 발표한 적이 있는데 한 미군의 아들이
네.
1950년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가 여기서 블루 타이거를 봤다.
블루 타이거요?
그러니까 푸른색 털이 있는 타이거를 네. 봤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학자 칼 슈커가
네.
여기에는 정말 희귀한 종이 살 수 있을지 모르니
네.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호랑이가 진짜 여기에 살고 있을지. 근데 네. 굉장히 가능성이 좀 적다고 네.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그래도 다양한 그만큼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환경이라는 걸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이런 신비한 느낌의 공간일 것 같은 비무장지대. 그런데 그런 청정지역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철조망으로 가둬진 상태를 유지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까 호랑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호랑이는 사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히나 산 지역을 네. 돌아다니면서 사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사냥을 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철책으로 가둬져 있는 곳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본연의 어떤 야성과 그리고 특성들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생 동식물들에게 필요한 것이
네.
그 동물이 야생에 살면서 지녀야 되는 특성들을 잘 유지하는 것인데
네.
근데 여기는 사실은 생태 통로도 없고 막혀 있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교배가 일어나도 거의 자기네들 친인척끼리 네. 동종 교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근친 교배 때문에 유전자 다양성은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될 수도 높다. 그리고 식물들 중에서도 이제 동물 등에 의해서
네.
이렇게 그 씨앗을 퍼뜨리고
그쵸.
그런 저 식물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철책선은 걷어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긴장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지역은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화공 작전 네.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씨앗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네. 울창한 나무들은 다 잘라버렸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화공작전 잘못하다가 또 지뢰가 막 터져요. 그러면 이
네.
지뢰가 터지는 것 때문에 또 주변이 또 훼손이 되죠. 그러면 또 자연이 또 치유하고
네.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이 지뢰라든가 이런 것도 걷어내야 되고 철책선을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전체가 사실은 불발탄이나 지뢰 밭이라고 봐야 돼요.
네. 저 그러면 뭐 이거를 뭐 철책선을 걷어낸다고 해도 철조망을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조사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조사를 잘해서 네. 어디를 이제 잘 걷어낼 것인가. 전체를 다 지뢰를 걷어내고 또 불발탄을 제거하는 것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여기는 누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20년이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네. 20년 동안 지뢰만 걷어내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안전구역들을 네. 만들어내서 안전구역과 안전구역들을 또 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안전한 지대들
네.
그래서 돌아다니기가 이제 허락이 되는 그런 지대들만 걷어내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텐데 아무튼 지금 문화재청이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네.
국방부 통일부 유엔사와 협의를 해서 비무장지대 문화재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계속 마련해 왔었고요. 이번에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랑 경기문화재단, 네. 강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 자연, 세계, 유산 등의 분야별 연구자 55명이 조사단을 구성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하는데 파주 대성동 마을을 비롯해가지고 판문점의 네. 공동 경비 구역이라든가 또 태봉 철원성이라든가 여기는 진짜 중요한 역사 문화유산이거든요. 예. 또 고성의 최동북당 감시 초소 우리가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서글픔을 그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여행들만 또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요런데 대암산 대우산 천원보호구역이라든가 건봉산 천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네. 40여 개소를 다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실태 조사가 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가 궁금한 게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남한과 북한이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뭐 함께 비무장지대 보존하면서 개발하자 이런 논의와 노력들은 사실 계속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뭐 지금까지도
예.
이렇게 결국은 미뤄진 형국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네.
이 실태 조사는 남쪽만 해서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북쪽과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이 함께 공동으로 조사단을 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공동 조사단을 꾸리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문화재청에서의 계획은 뭐냐면 더 이상 이 연구 조사를 늦출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놓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무장지대 전역의 문화 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라고 하는 그런
예.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정말 남북한이 만나야 된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남한이든 북한이든 먼저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로부터는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남이든
네.
북이든 일단 빨리 조사를 하면서 철책선 걷어야 될 때가 어디인지 생태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은
네.
먼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돼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이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얽힌 문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네.
솔직히 또 이 DMZ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네.
특히 각 개별 기초 지자체들에는 이 접경 지역의 지자체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여기에 자신들의 어떤 토지가 있었던 분이라든가
네.
또 이런 곳들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은 인위적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그렇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개발의 어떤 그 손길은 최소화하면서
네.
그리고 역사적 흔적들은 충분히 이제 되살려 놓으면서 거기에는 이제 가슴 아픈 분단과 고립의 역사도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곳을 최대한 자연 그대로 놔둘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고민돼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자연 생태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모델로 삼아서
네.
이제 남과 북이 함께 여기는 편안하게 이렇게 관광지로서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문화와
네.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그러면서도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네.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근데 결국 통일이 돼야만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통일이
네.
그러니까 최소한 자유왕래 정도.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자유왕래가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남과 북이 서로가 이웃으로 살 수 있다면
네.
분명히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꿈꾸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공간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네.
또 계속해서 싸우는 걸로 허비하지 말고 좀 적극적인 어떤 만남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사회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발전을 저희가 좋게 시켜나간다면은 정말 뭐 세계 유일의 그런
그렇죠.
자연유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네.
평화로를 걸으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관광산업도 막 활성화되고
예.
네, 좋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뭐 이 비무장지대 생태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가끔 보면요. 뭐 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꼭 마음과 뜻을 잘 맞춰서 비무장지대를 함께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 과 함께한 더 넓은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